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민족 간의 갈등, 국가 이기주의에 따른 군사적, 경제적 힘의 과시 등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국가와 그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촌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 안으로는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경제와 도덕성이 회복되고 다양한 갈등이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1주년이 되는 2026년에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 신을 벗고 사명을 따랐던 것을 본받아 저희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 주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바르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공동 담임 목회를 통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용기와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취업과 결혼,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청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잘 듣고 바르게 깨달아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환조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특히 서쪽 해안에 있는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기에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곧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각각의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고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책망은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칭찬은 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에게 하신 책망은 사뭇 충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는 주전 1200년경에 시작되어 주전 7세기 그리고 6세기에 꽃을 피웠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주전 650년에서 600년경에 세계 최초로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이 고려시대 996년에 만들어진 건원중보인데 사대에서는 그것보다 약 16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대는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든 곳이라 소아시아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일찍부터 부를 누렸습니다. 사대에는 다른 도시로 가는 다섯 개의 큰 도로가 있어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주전 549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되어 멸망했습니다. 리디아의 수도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도시 뒤쪽에는 트몰로스 산이 있었고 도시의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절벽과 트몰로스 산 사이에 사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마저도 경사가 급하고 험준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다른 도시를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사대 성을 하루라도 빨리 함락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함락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성을 점령할 방법을 제공하는 군인에게는 특별상을 하사하겠다까지 말했습니다. 마침내 한 병사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가 골똘히 사대성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성루에 있던 사대의 한 군인 중에 하나가 자기 투구를 떨어뜨려서 그가 투구를 죽기 위해서 절벽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바위 사이로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 구멍을 통해서 절벽 사이에 난 길을 타고 올라갔더니 성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대의 군인들 중에 그 누구도 적군이 그 절벽 사이에 난 길을 알아차리고 올라오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사대는 함락되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약 350년 후인 로마 제국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절벽 사이에 난 길로 올라갔더니 성을 지키는 사대의 군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었을 때 사대는 여전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퇴폐적이어서 사람들은 방탕함에 빠져 쾌락과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깨어나라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야 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래부터 빛 그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빛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발광체이신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복사체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광체이신 빛이시고 우리는 복사체인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발광체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이 이르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고 태어난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정의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결코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이고 주님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빛 자체로 여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두움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참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아니라 빛 자체인 것으로 착각했을 때 그 시대는 어김없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양초나 등잔, 손전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결코 빛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 양초들이 이 강대상만큼이나 크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불을 붙여주어야 비로소 양초는 양초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등잔에 기름이 가득하고 심지를 새로 갈아주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불을 붙여주어야 등잔은 비로소 등잔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도 최신상이어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전구가 끼워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건전지를 넣거나 충전을 해주어야 하고 또 스위치를 켜주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진 양초나 등잔, 손전등은 불 또는 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불과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외부에 의해 힘에 의해 밝혀진 불과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재료이자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참 빛이신 주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참 빛이신 주님을 전하는 통로, 연결고리,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전하는 통로, 연결고리, 도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자연스레 연결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빛으로 삼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게 하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증인으로 또한 빛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른지를 확인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신앙을 빙자하여 세속적 욕망의 거름만을 뿜어내는 어둠의 자녀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욕망의 거름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살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하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와서 거기에 거주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사라 딸랑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라의 나이는 75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은 아스라이 멀리 있어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빠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처음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89살의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표현하면 우참. 예, 웃기지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을 두고 이러는 말입니다. 또는 어쩔 TV. 예, 어쩌라고의 변형인데 비웃음과 비꿈을 뜻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마시고 제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인해 주시고 제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년 후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의 결과로 얻은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과로 태어난 이삭과 아브라함의 뜻의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이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비싼 증거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1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강조합니다. 민간요법으로 7년 앓은 병은 3년 묵은 쑥을 구해서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쑥일수록 쓴맛과 독성은 줄어들고 약효는 더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깊은 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병원도 다녀보고 또 다양한 종류의 약도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용하다는 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의원은 이 병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오직 한 가지 약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환자는 제발 그 약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3년간 잘 말린 쑥을 구해서 한동안 달여서 먹으면 분명히 낫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환자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3년 묵은 쑥을 구하러 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린 쑥을 구할 수만 있다면 지방, 산골,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5년. 결국 그는 병이 악화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3년 묵을 쑥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손으로 쑥을 뜯어서 말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분별했더라면 3년이 지나서라도 몸이 좋아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남이 말린 쑥만 구하러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굳은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사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굳은 결심과 열심을 내는 것이 아주 작은 효과만 내거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시험하다와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다가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이는 직접 실험해서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는 검은색의 현무암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금 조각을 이 돌의 표면에 문질러서 그 돌에 나타난 빛깔과 그 금에 남은 빛깔을 서로 비교해서 금의 순도를 시험합니다. 요즘은 시금석을 어떤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시금석으로 귀금속의 순도를 분별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시금석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 마귀의 말을 시금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렸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은 나가 있어야 했을 전장에 있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버려서 자식이 자식을 범하고 또 죽이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비로소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지 않는 삶,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목적 삼지 않는 삶, 주님을 등지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어두움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주님이 없다면 그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삶인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는 삶,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목적 삼는 삶,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였고 순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열두 지파에서 각 1,000명씩 1만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열두 지파 중에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사울이 속한 가문이 뽑혔고 그 가문 중에서 마침내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기보다는 왕위를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좌에 앉게 해주셨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여인에게로 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갈 때의 시각이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적인 배경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영혼과 믿음과 삶에 짙은 어두움이 가득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태연하게 받아 먹고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때 역시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가 지고 난 이후라 어두웠다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혼과 마음, 믿음과 삶이 짙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책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렌코인데 이 단어에는 책망하다, 꾸짖다의 뜻도 있지만 드러내다, 노출시키다의 뜻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직접 일출을 보겠노라고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가려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운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왜 그렇게 방향 감각이 없느냐, 왜 운전 실력이 그 모양이냐와 같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펴놓고 서울에서 정동진이 어느 방향,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도로에 보이는 표지판이 정동진이 있는 강릉이 아니라 반대편인 태안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즉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알게 해주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사람과 잠든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으면 멀리서 보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깨서 일어나는 사람은 잠든 사람이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인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면서도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빛을 비추어야 함에도 어둠인 척하고 살림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죽은 사람인 척 하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해 주는 빛의 통로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어둠이 될 것인가 혹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증인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로 빛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인가도 오직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분별한다면 그때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의 빛을 전하는 또 하나의 빛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이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전의 어두움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여기며 세속적 가치관의 것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마치 빛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등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기뻐하게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달라고 몽리를 부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참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빛의 걸림돌이 아니라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